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9월 1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화 선지자 28장, 시내에서의 우상 숭배. 315에서 327쪽을 읽어보라. 이번 주 교과는 믿는 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새롭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능력을 주신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신의 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나타났을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32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오늘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지구를 숭배하거나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2. 상황의 중대함은 그 행동이 초래한 결과나 사건에 대한 반응의 심각성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끝까지 반역하며 회개를 거부한 자들의 처형을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대속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속죄의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의 대속적 기초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속죄 이론이 심각한 신학적 오류인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상을 어떻게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드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해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부흥과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저희 가족을 통하여 저희 후손을 통하여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었고 또 너무나 막연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어떠한 손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참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앙 명가의 모델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한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가정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뿐만 아니라 사위와 그리고 며느리까지도 함께 조석으로 가정 예배 드리며 또 한복을 입고 그리고 쉐마를 실천하는 것을 성경 암송하고 또 부모님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하부르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 일에 온 가족이 3대가 함께 헌신하는 가정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새하늘숲 학교에 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멘토가 되심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른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보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요청하고 또 혼자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하였을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는 그 사람의 다음의 결과,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찾으셨을 텐데, 그런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그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 것이 바로 이 뜻을 정하는 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이 당시에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왕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의 이름이 없어서 언어를 또 이름을 대신 개명하여서 자기 이름부터 이 존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이름조차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불려지는 그러한 식민지 정책에 그들이 순종해야 되지만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자기의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뜻이 곧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자에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가 이런 자기를 그것이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왕에게는 어떤 걸까요? 네가 감히 이 사실을 환관장에 구했던 환관장은 또 누구입니까? 왕의 부하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시행하여 포로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일들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환관장이 네가 무슨 말이냐, 이거 왕께서 허락하신 이 명령을 네가 이렇게 하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뭔가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에 다시는 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이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구별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분별력을 더럽히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보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지도자의 자질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적용점으로 던져보았는데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아니라면 그 음식을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니엘처럼 오늘 결단하여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기를 청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환관장은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까? 이것은 환관장은 그곳에서 많은 포로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거나 다른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무슨 일로 네가 이렇게 됐냐 하면 내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아 그러면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왕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가엘과 아사렐 감독하게 한 잔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은 이 일들을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감독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은 그가 직접 자기를 맡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니엘 어떤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까? 여기 보면 당신 졸들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 달라라고 시가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줄 음식이 채식 그리고 물이다. 이것들을 주어서 우리를 비교해 봐라.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서 그때 우리를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10일간의 승부수를 둘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10일 동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이미 이런 그 절제의 삶을 이미 살아왔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겠다고 결심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열흘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맡은 환관장이 세운 사람은 그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고 또 허락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함께 그 은혜를, 긍휼을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이 환관장 맡은 환관장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드디어 열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얼굴들의 모습이 다른 훈련을 받는 모습들보다 윤택이 나고 또 보기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열흘 후에는 정말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왕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환관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나아 보였고 또 그래서 이 결과로 감독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포도주와 채식을 그 이후에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적용을 질문에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축복들 오늘 또한 저도 제 자신이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음식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이신 일들을 오늘 주의 종들에게도 보여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의 열매는 참으로 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평,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하던 웰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2006년 7월에 독서클럽을 준비하던 중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부정적인 일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또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한 가지 운동을 펼쳤는데 그 운동이 바로 불평 없애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여 삽시간에 60개국 800만 명의 회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2010년에 역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본부가 한국에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팔찌를 착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색으로 만든 불평제로 팔찌인데요. 이것은 나 자신이 불평을 할 때마다 손목에 착용한 보라색 불평제로 팔찌를 반대편에 바꾸어 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보라색 팔찌를 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현저하게 그의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사람에 따라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 다 잘하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불평일 것이다. 이 불평의 근원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불평도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1일 동안 불평제로 팔찌를 손목에 끼고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손목에 낀 팔찌를 21일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20일 동안 성공을 했어도 21일째 되는 날 불평을 했으면 팔찌를 바꿔 끼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노만필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그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의자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변호사이고 자기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웃음에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행복과 희망,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 다툼, 비방, 불평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질병들처럼 멀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일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적인 것들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하게 되는 죄의 종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일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면 비방하고 모략과 중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소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받았습니다. 다른 율법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는데 또다시 1년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마쳐졌을 때 그들은 마침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애굽을 나올 때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갖추어진 진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70인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출해서 백성들을 질서 있게 인도했습니다. 진영도 이제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맨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소가,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또 맨 가장자리는 열두 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맨 앞에 앞서 나아가고 그 뒤를 하나님의 은약궤가 따랐으며 다음에는 열두 지파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을 어기거나 등한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늘과 관련된 사물들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도 질서 가운데 조화된 행동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행의 출발과 멈춤을 구름 기둥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장소가 되면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진을 쳤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거룩한 장막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구름 기둥이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높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제는 신의 광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가데스라는 곳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 변방입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저 신의 광야에서 10여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신의 광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자신들의 본향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났던 곳을 그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신호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나팔수가 출발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지못해 짐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출발하면서 매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은 좀 더 편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은 그들이 기도하는 너무도 다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동쪽이요. 첩첩산중이고 험하고 험한 광야길이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더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광야 지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이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거주하지도 아니한 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길을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 짐승들이 느릿느릿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편히 살던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기저기서 불평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섞여온 잡족들이 이번에도 이런 불평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어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을 흡족히 해결하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매우 단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불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온 잡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사치스러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가장 먼저 잡족들이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오기 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딱 한 번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메추라기였습니다. 딱 하루.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의 고기를 마음껏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은 결국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해로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잡족들을 유혹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부분을 시편 기자는 훗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17절로 21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해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면 자기를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코에서 냄새가 넘쳐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질리도록 더 이상 고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음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수많은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고기가 좋으면 왜 하나님이 고기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고기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여자, 노약자를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명이 무슨 수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모두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덩이로 5,000명을 먹이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것은 오직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은 5,000명, 그것도 어린이 여자를 빼고 그곳에도 어쩌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모세나 제자들이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불신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진 사방에 두 규빗 높이로 날았습니다. 약 1미터 어린아이의 키 높이로 수많은 메추라기가 하늘을 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는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 호멜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 호멜은 약 220리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두었으니 2200리터를 거둔 것입니다. 이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지 않을 것은 말려서 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은 모든 백성들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불평에 대한 욕망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쳤기에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죄가 큰 사람들은 고기를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불평과 불만에 대한 그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싫어하시는가? 첫째, 불평과 불만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불만이었습니다. 루스벨의 불평은 자기 자신만을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루스벨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루스벨은 뱀으로 변장하여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들어와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천사장 루스벨, 그에게서 시작된 불평과 불만은 하늘을, 온 세상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의 불평의 정신 또 불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모두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불평, 불만 제로운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평과 불만은 지도자들의 힘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추라기 사건이 일단락된 다음 또 다른 시련이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온 시련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동생인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싹이 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임명하면서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임명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과 미리암은 이드로에 대한 불만이,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돕는 일은 자기들이면 충분하지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불평과 불만을 모세 아내를 통하여 쏟아내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아내를 선택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구스 여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외모가 다소 검은 것이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을 뿐입니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 하나님을 경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격은 비록 내성적이었지만 온순하고 애정이 깊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애굽에 갈 때 친정에 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다시 아내를 만났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문제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런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7일을 진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동생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심히 피곤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렇게 지도자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매를 들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불평과 불만은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은 고기가 이싸에 있는 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불평과 불만은 그를 하늘 천사장의 위치에서 자신을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천년 동안 무조경에 갇혔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문둥병이라는 혹독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도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았다면 죽음을 면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불만 없애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아멘 합시다. 그리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